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첫 한국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에 뒤처지는 것으로 어제까지는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미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첫 소식 장성주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본부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어제 WTO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163개 회원국 가운데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102표, 유명희 본부장은 6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미국은 유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본부장의 향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미국의 지지를 토대로 막판 역전을 노리는 겁니다.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 전체의 의견 일치로 선출됩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되면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표로 뽑힌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의 최종 의견 일치가 불가능하면 두 후보가 사무총장의 임기를 나눠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WTO는 전체 회원국이 합의한 후보를 다음 달 9일 특별 일반 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운존스 지수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가 각각 3.43%와 3.53%씩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3.73% 폭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봉쇄조치 재개로 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양책 합의 불발과 미 대선의 불확실성 증가 등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경합주의 결과가 속속 뒤집히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사는 여론조사 믿지 마라, 트럼프가 승리한다라는 칼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민철 특파원입니다.
대선 6일 전 전반적 판세는 바이든의 확고한 우위입니다.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핵심 경합주 플로리다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역전한 여론조사입니다. 반대로 트럼프의 뒷마당격인 텍사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높아지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오늘 텍사스 유세에 임했습니다. 현재까지 두 후보가 가장 많이 출격한 지역은 펜실베니아. 그만큼 초접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 힐이라는 정치 전문 매체는 트럼프가 큰 격차로 이길 거라는 두 여론조사 전문가의 공동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여론조사 속지 말라, 트럼프가 이긴다는 제목인데 이 매체가 지지 후보를 선언하지 않아서 더 반향이 큽니다. 두 전문가는 미국 언론사들 여론조사에 질문, 표본, 응답률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절대 우위의 기존 여론조사에 대항하는 답변 대신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하는 현상을 짚어낸 겁니다. 비정치적으로, 즉 4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56%가 그렇다고 답한 최근 갤럽 조사도 또 다른 근거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건 대선 불복과 언론의 정치 개입 규탄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대선 이후 미국 사회의 혼란상을 예상한 듯 올해 총기 판매가 작년 대비 91%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야유와 환호가 뒤섞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연설 중 여당에서는 26번에 달하는 박수가 나왔지만 야당 쪽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문 대통령은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시정연설 전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려다 경호처 소속 요원들의 수색을 받았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곤란한 발언을 할까 봐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라임 옵티머스 의혹 특검 요구 피켓 시위를 벌였던 야당은 이 사건 이후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이를 뒷받침할 555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 공수처 출범에 대한 협조를 웅변했지만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공정경제산법, 택배법 등 민생 입법과제를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11월 중으로 공수처 출범도 강행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라임 옵티머스 특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대치 국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1주택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여당과 청와대부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시 가격을 10년 동안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억 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 원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가 9억 원이면 시세로는 13억 원 수준인데 강남 지역을 포함하는 이런 고가주택까지 재산세 인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논리입니다. 이에 9억 원이 기준이라고 밝혔던 민주당은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 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당장은 이번 주 안으로 공시가 현실화와 중저가 1주택 보유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발표 날짜도 연기되는 등 내부적인 혼선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를 관리했던 하나은행이 펀드 투자처와 전혀 관련 없는 돈 수백억 원이 유입되는데도 계속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은행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거래까지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행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은폐나 방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다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자금 세탁의 핵심 경유지로 꼽히는 트러스트홀이 펀드를 관리하던 하나은행에 수백억의 검은 돈을 입금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하나은행 수탁 영업부에 무려 75회에 걸쳐 740여억 원이 트러스트홀 이름으로 입금된 겁니다. 옵티머스가 투자한 회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트러스트홀이 투자회사들이 지급해야 할 펀드 수익을 대신 납부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이들 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이러한 수상한 거래에 대해 하나은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에 이상 정황을 신고했다면 펀드 자체가 사기라는 사실도 훨씬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이상 거래가 장기간 가능했던 것을 두고 고의적인 은폐나 방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BS 취재에 대해 하나은행은 수탁사로서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입금자가 누구인지 등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2차 검찰 조사에서 유력한 접대 당사자로 검사 한 명을 추가 지목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유력한 접대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최근 흐름을 본다면 의료기관 중심에서 가족, 지인 모임, 학교, 직장 등 일상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정석호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103명 나오면서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두 자릿수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등한 상황입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뿐 아니라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 반장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가족, 동창 모임에서의 확산도 나타나고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 대학교 수강생 동문들로 이뤄진 골프 모임에서 확진자가 총 42명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80여 명이 모여 골프를 친 뒤 다과회를 갖고 이후 인근 식당에서 뒷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 중 일부가 직장에서 별도의 식사 모임까지 가지면서 접촉자만 총 8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경기 남양주시의 행복해 요양원에서 확진자 9명이 늘어 모두 71명이 확진됐고 경기 광주의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도 138명으로 늘었습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서울시는 유명 클럽들이 오는 31일 할로윈 대위가 끼어있는 주말에 일제히 휴업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부터 4일간 클럽과 감성 주점 등에 전담 공무원을 상주시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가 코로나 특수를 누릴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 보전 명목에 이른바 입도세를 받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CBS 제주방송 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환경 보전 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상하수도 처리 용량도 한계를 보이는 만큼 원인을 제공한 관광객들에게 이른바 입도세를 거두어 시설 개선비 등에 쓰겠다는 겁니다. 2년 전 용역에선 숙박의 경우 1인당 1,500원, 렌터카는 하루에 5,000원을 걷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서울에서 온 38살 최진혁 씨는 취지 자체가 좋고 논의되고 있는 금액이 부담스럽지도 않다며 찬성했습니다.
근데 뭐 환경 보존하는 것 때문에 렌터가 5,000원이랑 뭐 숙박 1,500원이라고 뭐 그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강원도 양양에서 제주를 찾은 28살 문성준 씨는 이중 과세라는 느낌이 들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반대했습니다.
기존 금액에서 뭐 체감은 못하겠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좋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렌터카 업체 등 제주 관광업계도 강하게 반발합니다. 강동훈 제주도 렌터카 조합 이사장입니다.
하루에 일일 보니까 보통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누가 그 제주도까지 옵니까 그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겹쳐 입도세 도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이 됐었던 숙박 여행 할인권 지원 사업이 이번 주말부터 재개됩니다.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30% 최대 6만 원에 깎아주는 할인권이 제공됩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숙박 할인권도 주어집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북서쪽에서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모처럼 미세먼지도 안개도 사라졌습니다만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곳도 있어서 현재 강원 산간과 충북 진천 음성, 경북 상주, 문경, 영주, 봉화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고요. 오전 7시 현재 대관령 영하 4.5도, 철원 제천 영하 1.7도, 서울도 영상 5.6도의 분포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어제보다 평년보다는 좀 더 낮아서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청주의 한낮 기온이 16도, 광주 17도, 대구 18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금요일인 내일은 다시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남부 동해안과 영남 동해안으로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다가오는 주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마치 초겨울이 찾아온 듯 한층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진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가을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필요한 뉴스들로만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